마가복음 66번 메시지. 완전히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따르며 그것을 위하는 생활 15번째. 지난 두 번의 메시지에서 우리는 네 가지 중요한 주제들을 살펴보았는데, 이는 주님의 사역에 대한 배경,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안으로 자신을 뿌리는 씨 뿌리는 자이신 주님, 흙인 제자들의 상태, 주님이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 흙을 치료하심입니다. 우리는 이 치료를 통해 120명이 주님이 뿌려지기에 좋은 흙이 되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행전 10장과 21장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에서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것들에 속한 잡초들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을 강하게 지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메시지를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말씀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우리는 신약에 따라 하나님의 왕국은 발전하기 위해 우리 안으로 뿌려진 한 인격,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분의 사역 안에서 주님은 왕국에 씌이신 자신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안으로 뿌려 이 씨가 하나님의 왕국으로 발전될 수 있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의 변형으로서의 왕국. 9장 1절부터 8절에서 우리는 왕국에 대한 다른 방면을 봅니다. 9장 1절에서 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9절 바로 다음에 산에서 주님이 변형되신 것을 기록합니다. 2절과 3절은 계속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이 구절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주 예수의 변형이 왕국의 임함이었다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왕국이 물질적인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오히려 이 구절들은 왕국이 변형된 인격임을 가리킵니다. 주 예수께서 변형되셨을 때 그것은 왕국의 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변형된 주 예수 자신입니다. 우리 안에서 꽃피는 주님을 체험함. 주님이 우리 안에서 변형되심. 우리는 우리의 체험의 빛 안에서 주 예수의 변형이신 왕국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주 예수를 믿고 그분을 영접했을 때 당신은 변형되지 않은 주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땅에 씨가 떨어졌을 때 씨가 아직 변형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체험에서 우리가 영접한 그리스도는 변형되지 않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씨의 변형은 그 씨가 성숙한 식물로 자라 그 식물에 꽃이 피는 것이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씨의 변형은 성장과 꽃핌을 요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우리가 영접한 주 예수님은 그분이 우리 안으로부터 꽃필 때까지 우리 안에서 자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흙이며 주 예수는 왕국의 씨입니다. 그분을 우리 안으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체험에 있어서 아직 변형되지 않은 분을 영접한 것입니다. 당신은 주 예수를 영접했으며 지금 그분이 당신 안에 계십니까? 우리는 모두 주님을 영접했으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강하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당신 안에서 변형되셨습니까? 당신 안에 있는 주님이 변형되셨다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이 같은 무리의 변형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주님이 꽃필 때까지 자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꽃핌은 우리 안에 있는 주 예수의 실제적인 방법의 변형이 될 것입니다. 이 같은 변형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누림과 다스림. 우리 안에서의 주 예수의 변형은 우리의 누림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됩니다. 주 예수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실제적인 방법으로 우리 안에서 변형되실 때 그 변형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이 됩니다. 이 왕국은 우리를 다스리며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누림을 줄 것입니다. 성장과 변형. 수년 동안 나는 이 변형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실제적이고 체험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주님의 변형에 대한 이야기에 익숙했었습니다. 우리 모두 안에는 주 예수가 계시지만 그분은 아직까지 우리 안에서 변형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체험 안에서 그분이 변형되어 하나님의 왕국의 표현으로 꼽힐 때까지 자라실 필요가 있습니다. 변형된 씨. 1장 15절에서 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으니. 그런 다음 씨의 비유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후에 9장 1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거기 섰는 자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왕국이 능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왕국에 관한 이 말씀을 하신 직후에 주 예수님은 산 위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앞에서 변형되셨습니다. 그분의 변형은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왕국의 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사실상 주 예수의 변형이라는 것을 강하게 가리킵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우리는 왕국의 씨를 봅니다. 이제 9장에서 이 씨는 변형되었으며 이 변형은 하나님의 왕국의 임함입니다. 당신은 왜 많은 참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이 결핍되어 있는지 압니까? 그 이유는 이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변형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많은 믿는 이들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는 여전히 씨이십니다. 그분은 아직 변형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사시는 주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 우리 안에서 변형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왕국의 씨만 있을 뿐 왕국의 나타남이 없습니다. 왕국의 나타남. 주님이 산 위에서 변형되신 날 왕국의 임함, 즉 나타남이 있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 안으로부터의 왕국의 나타남을 가지려면 우리 안에서 주님의 변형을 체험할 필요가 있음을 봅니다. 교회 생활의 산출. 마가복음 9장 1절부터 3절은 하나님의 왕국이 물질적인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이 주 예수의 인격의 변형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오늘날 이 같은 변형은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 생활을 산출합니다. 왕국인 교회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바울의 말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니라. 문맥에 따라 이 구절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은 교회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하나님의 생명을 삼. 우리 모두는 그분의 신약 경륜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그분 자신을 삼일 하나님으로 그분의 택한 백성들 안으로 분배하는 것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그분은 성육신 되어 예수라 불리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사람이 나아가 전파했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안으로 자신을 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씨를 뿌리려는 흘룩인 그분의 택한 백성들은 타락하여 손상되고 부패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는 이 흙을 십자가로 이끌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다음에 그분은 흙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그분과 함께 부활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주님은 흙을 치료했을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대치가 되셨습니다. 그들을 자신으로 대체하심으로 그분은 그들을 그분의 재생산, 즉 그분과 같이 만드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땅에 계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하나님의 생명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문화, 종교, 윤리의 생명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그와 똑같은 종류의 생명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의 발전을 위해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그리스도에 의해 그리스도로 대치된 자들인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생명을 살 필요가 있음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삼일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 속한 생명도 살지 말아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 이상을 실행에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와 종교와 윤리와 도덕과 철학과 성격의 개선과 영적이고 성경적이고 거룩하며 승리하려고 노력하는 삶을 사는 대신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삶을 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한 형제는 자신 안에서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려고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남편의 본이 되려고 노력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상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표적을 놓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이상을 놓치는 것입니다. 신약에 제시된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이상에 의하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며 그리스도에 의해 그리스도로 대치된 자들인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생명만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결혼한 형제가 좋은 남편이 되고자 노력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는 그 생각을 떨쳐버리고 단순히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형제는 그가 하나님께 선택되고 그리스도에 의해 대치되었으며 자신 안에서 좋은 남편이 되려고 노력하는 대신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아내를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예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생명을 살도록 예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문화나 종교나 윤리의 생활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는 대신에 그는 오직 예수만을 보아야 합니다. 결국에 그는 문화나 종교나 윤리나 도덕보다 훨씬 높은 방식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는 자기 아내에 대하여 천연적인 자신의 사랑보다 한층 높은 사랑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윤리나 성격의 개선과 같은 좋은 것들로도 점령되거나 그러한 것들에 의해 방해받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에 우리는 온전히 삼일 하나님으로 점령되고 채워져야 합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따라 그를 위해 사셨던 분, 즉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대체하신 분은 지금 우리를 통해 사시는 영이십니다. 우리는 이분 외에 어떤 것도 우리를 채우거나 점령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삼일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부함.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부자에 관한 사례는 우리가 하나님 자신 외에 다른 것들로 점령되는 데에서 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의 일례입니다. 부자가 근심하며 떠난 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것을 읽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어째서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고 부자는 들어갈 수 없단 말인가? 우리는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부자가 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점령되어 있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가 왕국으로 자랄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이 물질적인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 안에서 자라고 발전하는 주 예수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부자에 관해 읽을 때 자신들이 가난하며 전혀 부자와 같지 않다는 것으로 기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은 물질적인 부가 아닌 다른 것으로 아주 부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중에 있는 청년들까지도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열 가지 문제들로, 즉 문화와 종교와 윤리와 도덕과 성격의 개선과 영적이고 성경적이며 거룩하고 승리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에 있어서 부유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부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압니까? 부하다는 것은 삼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점령된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수년 동안에 나는 삼일 하나님 위에 다른 것들로 부유한 수백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들은 성경 지식과 전통적인 신학과 영적인 자들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부유했습니다. 그들이 이런 식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주 예수께서 그들 안에서 자랄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나는 이 말씀을 먼저 나에게 적용하지 않은 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나는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위에 다른 것으로 점령되어 있지는 않은가? 아마 너는 성경에 관해 네가 갖고 있는 어떤 관념으로 점령되어 있을 것 같다. 나는 여전히 자신이 그리스도 자신 위에 어떤 선한 것들로 점령되어 있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성장을 통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신을 비울 필요가 있음. 우리는 모두 우리를 점령하는 그리스도 위에 모든 것들을 비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주 예수를 위해 어떠한 짐도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비울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자신을 낮추는 것은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공간들이 우리 안에 있는 주 예수의 성장을 위해 유용할 수 있도록 자신을 비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을 비우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여지를 주 예수께 내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어떤 일정 기한이 만료된 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물질적인 영역으로 간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일 뿐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전 존재가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이 완전히 자라기에 유용하도록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들을 비우고 내려놓는 것이라는 사실로 인상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의 의미에 대한 합당한 이해라는 데 충분한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날 당신이 이러한 이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해도 결국 당신은 이것이 신약의 계시에 따른 것이라는 데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밖에 있는 물질적인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내적으로 그리스도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왕국의 발전이 우리의 왕국에 들어감입니다. 어떻게 왕국이 우리 안에서 발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 왕국이 발전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문화, 종교, 윤리, 도덕, 철학, 성격의 개선 혹은 영적이며 성경적이며 거룩하고 승리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점령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관심하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자라는 것만을 관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거지는 그분이 우리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유용하게 되어야 합니다. 나는 당신이 왕국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붙잡고 그 빛 안에서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4장을 읽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이 장들에서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이신 주 예수께서 흙인 우리 안으로 자신을 뿌리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봅니다. 그분은 우리가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내려놓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자랄 수 있는 근거를 드리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성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성장이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 이유는 이 성장이 왕국의 발전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왕국을 발전시킬 때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왕국은 물질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반대로 왕국은 우리 존재 안에서 그리스도가 성장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그리스도를 우주적인 대치로 예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이 우리 존재 안에서 자유롭게 자라실 수 있도록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주님과 동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왕국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는 시대에 왕국의 나타남 안에 있게 될 것이며 오늘날 왕국의 실제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따라 사는 생활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대한 이러한 이상을 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따르며 그것을 위하는 생활에 대한 이상을 본다면 우리의 전 그리스도인 생활에 혁신이 있게 될 것입니다. 넉넉히 들어감을 위한 넉넉한 발전. 베드로 후서 1장 3절부터 11절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왕국의 발전이 사실상 우리가 왕국에 들어가는 것임을 진보하여 지적한다는 것을 봅니다. 3절과 4절에서 베드로는 신성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우리가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11절에서 우리는 생명의 성장을 통해 우리가 영원한 왕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봅니다. 5절부터 7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여기에서 우리는 여러 단계를 통한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발전을 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공급하시리라.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에 관해 말해온 바에 대한 강한 확증입니다.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발전의 문제입니다. 이 생명의 풍성한 발전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발전은 우리로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넉넉히 들어가게 하는 관문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부터 11절에서 우리는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풍성하고도 넘치게 공급되는가를 봅니다. 우리는 이 들어감이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발전을 통해 공급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외견상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분의 생명 안에서의 우리의 성장과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발전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입니다.